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서스럼 없이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자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표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또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고 믿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람산으로 가시죠. 7장 53절과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3절과 8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찾아가 기도하시던 그런 어떤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긴장이 늘 이어지는 동안에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내일은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또 기도 후에 예수님은 또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과 분별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데,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 후에 가르치시던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지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음행에서 잡힌 사람은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 근거해서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몰라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렇게 답해도 또 저렇게 답해도 문제가 생기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라고 하면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인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로마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죽여라라고 하면 이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한 죄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냥 놔줘라 이렇게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 사실 이렇게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문제 삼아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떤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정신에는, 율법의 정신에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단순히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정신이 율법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시면 사실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가늠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남자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야, 잘됐다, 이걸로 한번 예수님 잡아보자 하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사실은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한 어떤 애통함 없습니다. 아픔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이 죄를 범한 이 여인을 향한 어떤 긍휼함 또 불쌍히 여김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어떤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어떤 긍휼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저 나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가 전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안다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든가 영혼을 향한 긍휼함과 또 따뜻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 뒷전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말씀의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딴지 거는 사람들로 그냥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시비 걸고 예수님을 책잡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장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회가 주님을 알아가는 열매로 또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면 이 새벽에 예배당에 오셨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모든 사랑과 열심이 그저 했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더 자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6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장 대답해라.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땅에 뭐라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치 낙서하시듯이 아니면 무심하게 땅에다가 뭐라고 계속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때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화를 내고 또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자세도 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그냥 참는 것이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그 순간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넘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 줄을 알면 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또 악용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 죄를 묻지 말고 죄를 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책망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죄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어떤 헬라어 문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간음을 저질러 온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죄를 멈추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괜찮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아파하시고 그저 그 죄인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걷게 하는 분이시요,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빛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밝혀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의 빛을 쏟아주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씻기심과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주님께 달려가서 빛 가운데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